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100주년 기념교회도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약하여 쉽게 길을 잃고 마는 저희가 이번 한 주간의 일상을 무사히 마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나그네처럼 떠돌며 죄로 인해 고통받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죄의 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핑계 삼고 하나님보다 사람과 돈과 명예를 더 의지하며 쫓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다가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스스로 눈을 가리고 어둑한 터널 같은 어제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그만 죄에서 돌이켜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저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저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다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던 한파가 지나고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드는 이 계절 속에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삶 속에 그리고 사회와 세상 속에 혼란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가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교우들이 감사와 순종으로 서로 섬기며 연합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을 돌보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환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도 성령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과 온더의 찬양팀 마이로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번 주의 여정을 새롭게 세워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기를 열흘이 지난 후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그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을 새로운 해의 첫 달, 즉 종교적 정월로 삼게 하셨습니다.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것보다 더 새로운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유월절 후 첫 안식일이 있는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그 초실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그 해에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하는 절기라면 오순절은 자유를 얻은 언약의 백성이 자신들의 수고로 추수한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은 우리의 구원사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에 붙잡히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인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열흘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건져 올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우월한 삶이 없다고 우리의 귀에 날마다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 뜻보다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목적 삼는 삶의 결국은 깊은 한숨과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 삼은 주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말씀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술에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에베소는 다른 도시들보다도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하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술,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했고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것은 그 신과의 교감으로 여겼으며 술에 취한 감정은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술에 취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정문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의 문자적인 의미는 낭비, 저축하지 않음, 절약하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무가치하게 살았던 것을 반성하고 이 소주 세 병을 마시고 앞으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술은 우리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또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술은 소주나 와인 등의 알코올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빛의 열매가 아니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중독 등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서 무엇 무엇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 뒤에 있는 것을 반드시 하라는 강조적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정을 억제한다고 해서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을 굳게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염려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염려가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생각을 아예 끊으세요.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도박 중독자에게 화투나 카드를 머리에 그리지도 마세요. 그러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도박 중독에서 해방되게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염려에 대한 통계를 아는 것도 염려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 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즉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것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통계를 누가 어떻게 냈는지 궁금합니다. 지나간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우리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염려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판에 박힌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답이 없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부모는 스마트폰 갖고 놀지 말고 공부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자녀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기는 했지만 계속 잠을 잔다든지 멍한 태도로 먼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 즉 먼산 보고 멍 때리는 것은 다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마트폰 갖고 놀지 마와 전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공부를 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갖고 놀지 않는 것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엉뚱한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염려를 뒤로 미루기만 하고 염려가 더 커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최상의 해결책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직면은 염려를 줄어들게 만들어주고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렷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방탕 낭비하게 하는 술 취함에 빠지게 하지 않는 최상의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 세례라는 말도 나오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다른 언어,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말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는 이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신비한 현상이 있었는지나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르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었고 교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여러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간구하라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흥회에서 부흥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는 결혼식과 결혼 생활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결혼식은 배우자와 한 번 행하는 것입니다. 가끔 결혼 10주년, 25주년 등의 리마인딩 결혼식을 기념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진짜 결혼식은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잘못된 부분은 잘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가득한 결혼 생활이 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평생 한 번 받듯이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 세례를 반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와 매년 또는 6개월마다 결혼식을 반복해서 갖겠다는 것만큼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반복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 세례와 같은 사건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명하는 도장이자 보증 또는 보증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도 성령 세례와 같이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입니다. 성막에 쓰이는 여러 기구를 만드는데 쓰임을 받은 사람 중에 부살레엘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울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금, 은, 놋, 보석, 나무 등의 재료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막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서 그 일을 더욱 더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 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처럼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알코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 제자로서 당당하게 나섰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본래 생업으로 되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진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제사장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그 사역이 끝나고 나면 사라집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여름부터 사역을 주님의 교회 고등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역 시작 한 달 후에 3박 4일짜리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교역자로서의 첫 여름 수련회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한동안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련회인 겨울 수련회에는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섬겨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기도탑에 가서 참 많이 매달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겨울 수련회는 선생님들과 준비 기도회를 할 때부터 성령님께서 참 많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인도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겨울 수련회는 33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리고 계심이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그 예배가 끝나면 그 느낌은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일상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을 때 구제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교회에 혼자 된 여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본래부터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에 살았던 여인들에게는 음식이 나누어졌지만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에게는 음식이 나누어지지 않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나눔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구제하는 즉 음식을 나누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일곱 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뽑힌 사람들은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졌던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 중에 스데반이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가 순교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구제로 섬기는 일에 세움을 받을 때도 성령 충만했고 순교를 당할 때도 성령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일상에서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도 스데반처럼 일상에서 성령 충만했고 믿음도 충만했습니다.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외면했던 사울, 즉 바울을 데려오기 위해서 다섯 가지 갖고 그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18절을 본문 1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수동, 명령, 복수 2인칭입니다. 즉 너희는 성령 충만하여 짐을 받으라입니다. 영어에서도 현재형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침을 먹어라고 말한다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처럼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충만하여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속적 가치관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충만하려고 했던 것을 이 참회의 절기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하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술과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술에 충만하여 그것들에 사로잡히고 싶어했고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고집을 부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기간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우리의 욕망과 세상적인 것으로는 충만하려고 했고 성령님으로는 충만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바르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더욱 성령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의 신실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하려고 하는지를 잘 확인하게 하시고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